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미국이 해양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11차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측이 유엔과 아세안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준수, 유엔 해양법 협약,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등에 명시된 공통의 가치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또 양측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양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아세안의 참여와 미국과의 협력 확대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아세안 중심의 역내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과 미국은 특히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불법, 미신고의 어업 근절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연안 공동체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역내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유지함으로써 아세안이 주도하는 방법을 통한 해양협력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알래스카 자연보전구역 내 유전 개발을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알래스카의 국립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북극 내 보호구역 부지를 석유와 가스 시추용으로 임대한 전임 행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래스카는 미국 내 가장 숨막히는 경이로운 자연과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이 위치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북극이 전 세계에 비해 두 배 넘게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우리는 모든 연령대에 거쳐 이 소중한 지역을 보호할 책임을 갖게 됐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의 약 1,300만 에이커, 약 5만 2,6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북극 영토와 야생동물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원주민들의 문화와 역사, 지혜의 영속성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면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부지들에 대한 임대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환경단체들과 원주민들의 반대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 오늘 달 착륙선을 실은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밝혔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 42분 일본 가고시마현 남서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47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로켓에는 달에 착륙해 달 표면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될 착륙선 슬림과 X선 분광 촬영 위성 구리즘이 실렸습니다. 구리즘은 로켓 발사 14분 뒤, 그리고 슬림은 47분 뒤 각각 로켓으로부터 분리된 뒤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로켓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미항공우주국 등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이며 달 표면 목표 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 슬림을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예정대로 달 착륙에 성공할 경우 일본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달 착륙에 성공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됩니다. 중국이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구구절 기념 행사에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류 부총리의 평양 방문 계획을 언급하면서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이번 방문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고 중국과 북한 관계의 심화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NHK 방송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도 북한에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동맹에 맞서기 위한 북중러 단합 과시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7월 27일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에도 북한의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부요의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협상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에게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myself have been and others in the administration very public.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 준수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이는 고립된 러시아의 절박한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무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에게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6일 미국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나 자신을 비롯해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무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키우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를 목격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myself have been and others in the administration very public about the information we've seen.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거래와 이 전쟁에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이건 러시아가 계속해서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죽이고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실제 무기 거래 성사 여부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군의 주요 군수품을 제공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all that depends on whether there's actually an arms deal consummated or not. We have not seen the DPRK.
이어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로켓과 포탄 몇 발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이는 몇 달 전의 일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러시아 군에 대량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언급한 것처럼 만약 북한이 이를 강행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불과 몇 주 전에 재무부가 특정 무기 거래를 중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세 개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우리는 이 사안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에 대응해 미한일 3국이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만큼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에 이와 관련한 활발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re's been no deal consummated between Pyongyang and Moscow with respect to arms. So there's no
다만 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한 대로 만약 북러 협상이 성사된다면 북한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추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거래를 통해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그것이 식량인지 러시아의 첨단 무기와 기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탄이 매우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는 푸틴이 북한에서 얻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많은 군수품 중에서도 포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is why we also believe one of the things that Mr. Putin is looking for from Pyongyang is artillery, amongst other types of munitions.
이어 물론 러시아의 포탄 생산 능력이나 역량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가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푸틴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북한의 군수품과 포탄을 요청하고 이란의 무인기를 요구하며 무인기 공동 제조를 위해 이란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푸틴이 자신의 전쟁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 중국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not how we would describe this. Obviously, we take these growing relationships seriously because we have to. These are
다만 우리는 이러한 관계 발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이란, 북한, 러시아 그리고 분명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도전하고 싶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료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사실이라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미국과 수많은 동맹, 파트너 국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하고 냉전 시대와 그 이후 몇 년 동안 발전시키고 성장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대북제재 준수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했음에도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고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선 거부권을 발동해 막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향해선 연이틀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6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대응으로 북중로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데 북중로 불법 연대를 견제하고 차단하고 국제사회에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한 그런 의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EAS는 영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처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회원 10개국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습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오는 10일에서 13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때 기존에 알려진 경로와 다른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회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7일 김기현 국정원장이 출석한 국회정보위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뉴욕타임스에 예상 경로가 공개되면서 김 위원장이 기존과는 다른 경로로 깜짝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 관계자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 방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갑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도 6일 일본 NHK에 북러 양국이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을 진행 중이며 장소는 블라디보스톡 앞바다 섬에 있는 극동 연방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러 회담 여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각국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초청으로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7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구구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인 70주년 행사 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당시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중국 대표단이 방북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5년 전 리잔수 정치국 상무위원이 단장으로 방북한 것을 고려하면 조금 격을 낮춰서 대표단을 선정했다며 미한일 공조 강화를 의식한 결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러 간 밀착으로 그만큼 미한일 협력이 강화되고 대중 압박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해 대표단을 구성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체면치레 수준의 대표단을 구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러의 군사 밀착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홍 박사는 중국 입장에선 북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자국의 대미 안보 전선 차원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이를 말리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군사협력을 하고 만약에 연합훈련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밀착하는 것이 중국에게는 큰 실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익은 사실상 조용한 속에서도 이미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나서가지고 자극하는 듯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한 속에서 실리 챙기는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류거중 부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향인 산시성에서 당 서기를 지내고 단기간에 국무원 부총리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현재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관료이자 북중 교역의 핵심인 지린성 성장 출신으로 북한 문제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류거중의 배경으로 볼 때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데 비해 중국과는 경제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필요와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만나 류거중 단장의 방북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중이 연대를 과시하는 외형적인 측면보다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간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중러 안보협력에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메시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북한과의 안보협력보다는 경제협력에 포커싱을 둘 것이고 그런 선상에서 류거중 부총리가 이번에 방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구구절 대표단 파견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마 대변인은 또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무기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무기거래 문제는 명백하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중러 3국 연합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선 북중러 연합훈련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은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러시아의 절박한 처지를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 의존한다는 것은 심화하는 러시아의 고립과 EU의 대러시아 제재 효과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6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러 회담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받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기관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수기업 간의 무기거래는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북러 간 무기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1718호와 2009년과 2016년 각각 통과시킨 1874호, 2270호는 북한의 군사장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같은 날 VOA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방북 당시 북한에 포탄 판매를 요청했다며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지도자급 외교적 접촉을 포함해 이 같은 협상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란과 시리아 등 중동 국가들이 북러 간 무기 거래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활동에 협조한 국가들은 명백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크게 부각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이면에 실제 무기 거래망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양국 국경을 오가는 열차 운송 등 직접 거래 정황이 미국 정부에 의해 잇따라 폭로되면서 위험부담이 덜한 제3국을 통한 간접 거래 창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거래 움직임을 추적해왔던 브루스 백톨 엔젤로 조립대 교수는 6일 BOA에 북한이 국경 육로를 통한 직접 전달과 중동 국가를 거치는 해상 경로를 모두 이용해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y'll probably use both routes. So neither one of those routes is short or easy. But the railroad
철도를 이용한 육로 전달이 국제사회의 차단으로부터 더 안전하지만 미국 정부 등의 눈을 피해 해상을 통한 제3국 경유도 주요 옵션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입니다. 백톨 교수는 해상 운송을 통한 제3국 경유는 경로가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해상 차단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북한엔 익숙한 방식으로 이미 확보한 유통 경로가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낸다면 그 연결고리는 이란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a statement. There's one statement that I've seen from the White House, actuall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백털 교수는 실제로 북한이 중동을 통해 러시아로 보낼 무기를 운반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백악관 성명을 상기시키면서 중동을 통해 무기를 운반한다면 아마도 이란을 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손쉽게 이란의 무역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무기를 카스피해를 통해 러시아 국경과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보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해 11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를 통해 러시아에 상당량의 대포와 탄약을 보내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탄약 수령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수송품에 대해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CNN 등 미국 언론들도 같은 달 기밀 해제된 정부 문서를 인용해 북한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국가에 선적한 것처럼 위장해 실제로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을 비밀리에 공급해왔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마이클 코프만 미 해군 분석센터 연구 프로그램 국장도 이란과 시리아 등 중동 국가가 북한 무기의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미 80톤가량의 로켓 부스터가 장착된 미사일을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형이며 선례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란에 이미 많은 군사물자를 팔아왔고 이란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역시 미국 정부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됐다면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세 나라 간 불법 무기 유통 경로가 이미 구축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통한 거래는 북한이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기존 방식 그대로 무기를 전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은 이론적으로는 국제사회가 공해상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운송을 차단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 점을 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ell, I mean, in theory, they could be intercepted. I don't know that the U.S. would do that. There's legal reasons why.
플라이츠 전 비서실장은 미국이 해상 운송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항구에 해당 선박이 정박하지 않는 한 운항 중인 선박을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참여국들이 행동에 나서도 넓은 바다를 촘촘히 단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지속적인 감시가 어려운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무기 분석 그룹이 최근 폭로한 것처럼 북한이 이란에 이미 공급한 무기를 이란이 러시아에 다시 제공하는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국제사회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분석 그룹 우크라이나 웨폰스 트래커는 지난 8월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러시아군이 북한제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분석 그룹은 사진에 포착된 121mm 로켓포는 북한이 제조한 것이지만 최근 자체 입수한 러시아의 주요 탄약 인수 정보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공급자는 이란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북한제 122mm 로켓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다시 러시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대북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돕는 국가들 역시 미국 정부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중동 문제 전문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되긴 했지만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조치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들의 무기 거래를 돕는다면 명백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bsolutely, because it would be the violation of the both U.S. and U.N. sanctions on.
브루스펙톨 교수도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러시아를 돕는 제3자는 당연히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조력자들을 제재하는 2차 제재가 매우 현실적이고 유용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second party sanctions are really important because when I say second party,
백톨 교수는 2차 제재는 조력자들의 돈줄을 틀어막는 효과가 있고 과거 사례를 통해 대북 압박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공언한 대로 북러 무기 거래에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2차 제재를 적극 활용해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화물이 꾸준히 오가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양국 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 최근 무기 거래 의혹과 맞물려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 선로 위에 하얀색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5일자 위성사진에 찍힌 현장은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곳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열차가 정차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선로엔 이틀 전인 3일까지만 해도 파란색 덮개가 씌워진 약 280m 길이의 열차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약 40m 길이의 하얀색 물체로 대신 자리 잡고 있는데 하얀색 덮개가 씌워진 화물이거나 하얀색 지붕의 열차 객차로 추정됩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모양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하루 만에 열차의 종류가 달라진 건 북러 접경 지역에서 열차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발 직후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러시아 향발 열차 통행도 전격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양국 간 열차 운행 재개 소식이 들린 이후 1년 가까이 열차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엔 열차가 더 길어졌고 열차 화물을 적재 혹은 하역하는 선로 바로 옆 야적장에서도 지속적인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열차를 통한 북러 간 무역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선로 옆 야적장에선 지난달 19일 화물로 추정되는 주황색 물체가 포착됐는데 닷새 뒤인 24일 같은 장소엔 파란색과 하얀색 물체가 등장했습니다. 이어 26일엔 규모가 더 큰 파란색 물체가 자리했고 바로 옆에는 새롭게 하얀색 물체가 놓였습니다. 이어 이달 1일과 2일엔 파란색 물체가 등장했는데 하루 사이에 크기와 모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곳의 열차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올해 1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차와 화물의 활발한 움직임만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불법 활동 현장으로 특정한 지점에서 비슷한 활동이 반복되는 건 의심을 살 만한 정황입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도 북러 접경 지역의 열차 움직임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단서로 주목받게 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4일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등 핵개발 기술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거래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질 당시 국방성 장비총국 부국장 명의로 공개된 담화를 통해 우리는 지난 시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뷰어 뉴스 함재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한국 등과 맺고 있는 동맹관계와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고위 국방당국자가 평가했습니다. 또 이러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6일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 한국 등과 맺고 있는 국방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이날 미국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올해는 영내 방어 전략 측면에서 기존 방어 경계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해였다며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 등과의 동맹관계와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파트너들과 여러 활동을 펼친 결과 영내에서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기동성 있고 회복력 있는 치명적인 전투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각국과 맺은 관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영내 억지력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영내 국방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미간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최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통신기술의 통합을 예고하는 몇 가지 발표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상당히 기술적인 발표였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또 올해 말까지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3국 훈련을 더 정기적으로 자주 실시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런 차관보는 인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태세와 대중국 접근법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강하다며 앞으로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러한 지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런 차관보는 미국의 국익과 동맹국과 협력국들의 국익이 협력 심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영내 안보 환경의 전개를 고려하고 미국의 미래가 인도태평양의 경제 안보 미래에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은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허드슨 연구소 토론회에서 최근 몇 년간 미군과 한국군 간 훈련 규모와 훈련 유형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hat I find heartening is that when I look at the last couple of years of what we're doing between U.S. forces and South Korean forces.
그러면서 지난 7월 호주에서 진행된 2023 탈리스만 세이버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의 대대급 병력이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큰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이 한국에 미리 배치해둔 탱크들을 호주로 옮겨 훈련에 활용한 것은 미국, 한국, 호주 세 나라가 협력한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탈리스만 세이버는 2005년부터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경련제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1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최근에 미한일 연대를 한 세대를 기다린 중요한 순간이자 외부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기회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일 협력을 영내 안보 환경을 바꿀 용감하고 중대한 첫걸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킴무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ll follow these issues in East Asia have been waiting for a moment like this.
모이 수석 부차관보는 6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한 세대 동안 이런 순간을 기다리며 동아시아 현안을 다뤘다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됐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관해 얘기할 때 우리는 한국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공격뿐 아니라 올해에만 4차례 실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100차례에 가까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은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단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지킬 기회를 만들었다며 이는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아태 지역 전체의 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의 수석 부차관보는 또 아픈 역사가 있지만 동아시아의 전략지정학적 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도전을 시작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there are historical, painful.
동시에 우리도 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치 측면에서 우리와 공통점이 많은 이 두 민주주의 국가들과 단결하거나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의 수석 부차관보는 우리는 미한일 간 더 많은 대화를 고대한다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두 나라는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일 협력 강화에 대한 국내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인도태평양 지역 미래의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시카 루이스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과 호주, 영국의 안보협의체 오커스에 첨단무기 개발 협력 필라2에 향후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루이스 차관보는 오커스 필라2에 대한 한국 및 일본 등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선은 현재 파트너인 영국과 호주에 대한 일을 제대로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re really focused on getting this right for our UK and Australia.
이어 그 이후에 다른 국가들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역량을 합치길 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납북자 가족 대표가 서울을 방문 중인 UN 특별 보고관을 만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서한을 전달하면서 이 문제를 UN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계속 제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9년 대한항공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의 황인철 대표가 6일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BOA에 북한 정권의 아버지 납치는 국제범죄로 국제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무임을 살몬 보고관에게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단순하게 이제 과거의 사안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그 북한의 그 범죄에 의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향후 이 문제에 관해서 유엔 총회나 그리고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브리핑이 있을 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칼기 납치 사건은 북한 공작원이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납치한 사건입니다. 북한 당국은 당시 탑승자 50명 중 39명은 이듬해 송환했지만 MBC 방송 PD였던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 등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살몬 보고관에게 별도로 전달한 서한을 통해 78차 유엔 총회가 12월 채택할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 문제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다른 칼기 납치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제평화 안보 차원에서 이 사건을 유엔에서 계속 제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릉에서 출발한 그 YS-11기가 아직도 목적지인 김포공항에 도착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도 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범죄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민간 항공 자유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범죄 행위가 단순히 인권적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닌 그 국제법 안에서 그 승무원과 승객들의 여행을 중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지난 2020년 황원 씨를 자의적 구금 피해로 공식 결론을 내리고 북한 정부에 황 씨를 즉각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권을 부여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유엔 실무그룹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전후 납북 피해자 3,835명 가운데 다수를 송환했지만 황원 씨 등 516명을 계속 억류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강조해온 살몬 특별보고관이 이날 면담에서 자신의 말을 경청했다며 특히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국제법적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면담엔 황 대표 외에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성통만사 등 한국 내 대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앞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를 통해 살몬 보호관이 5일부터 두 번째 한국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문 기간 북한인권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살몬 특별보고관은 전날 5일엔 손명화,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 등 북한인권 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손 씨는 살몬 보고관에게 전달한 소환을 통해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공식 보고서를 발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규모 인파가 붉은 물결을 이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최고조의 이른 열병식 준비는 과거 민간 무력 열병식 때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김일성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한반도 시각 5일 오전 10시 33분에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김일성 광장 서쪽과 동쪽 지대 전체가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빨간색 깃발과 수술, 꽃을 들고 있는 듯 인파가 운집한 곳은 모두 붉은색 물결로 덮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김일성 광장 단상 앞 도로 북쪽에서도 주민들이 긴 띠 형태로 대열을 이뤘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이날 김일성 광장에 정확히 몇 명이 동원됐는지 파악하긴 어렵지만 인파의 형태와 규모 면에서 과거 열병식 현장과 흡사합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김일성 광장을 가득 채운 경우 약 15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산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날도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김일성 광장에서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일성 광장에 수만 명이 운집했다는 건 열병식 개최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일주일쯤 앞둔 시점부터 광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인파를 동원해 본격적인 연습에 나섰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 회의에서 정권 수립 75주년인 다음 달 9일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이날을 기준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정권 수립일 기념 열병식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9월 9일에도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을 동원해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한 형식의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번엔 2년 전보다 동원 인력이 늘었다는 게 주목됩니다. 지난 2021년 9월 9일 열병식 당시에는 행사 약 2주 전부터 전날까지 김일성 광장에 인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달 31일 김일성 광장의 북쪽 부분에서 길게 늘어선 붉은 띠 형태의 인파가 포착된 데 이어 약 5일 뒤인 이날 인파가 광장 전체를 뒤덮은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이 2년 전보다 규모가 더 큰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지난 7월 27일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입니다. 또 올해를 기준으로 세 번째 열병식인데 1년에 열병식이 세 차례나 개최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번 열병식에 외부 인사가 참석할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고위 당국자의 참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열병식을 참관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최신 무인기, 핵 어뢰 등의 행진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 보내려던 제재 면제 물품 운송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UN 기구가 밝혔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에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인데 여러 제약 속에서도 북한 농민 교육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7월까지 북한에 보낼 예정이던 농업지원 물품을 여전히 운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익 아후두자만 FAO 북한 부대표는 6일 북한의 국경 봉쇄 속 대북 사업 현황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대두 생산 지원 물품에 대한 조달을 시작했지만 9월 말에서 10월 초에나 출하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FAO는 해당 사업을 위해 이륜 경운기 10대와 이동식 콩탈곡기 5대, 휴대용 급수 펌프 30개 등을 지난 7월까지 북한에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아우두자만 부대표는 사업 지원 배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10월 초에 물품이 이송돼도 북한의 반입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대북 제재위의 승인을 받은 인도주의 물품 대부분이 북중 국경을 넘지 못하고 중국 등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아우두자만 부대표는 국경 봉쇄와 북한 현지 직원의 부재로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면서도 농민 대상 교육 등 일부 활동은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FAO가 진행 중인 대북 지원 사업을 4개로 소개했지만 진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농업 생태계 강화와 전자 농업 솔루션 개발, 협동 농장의 사료 생산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이모작 체계 속 밀과 보리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연품 호 먹이사슬 구축을 통한 쏘가리 양식 기술 지원 사업을 2022년 승인했다는 설명입니다. FAO는 17년째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러시아 파견 중 탈출한 북한인들에 대한 현지 경찰의 체포가 급증했다며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한국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가 옛 공산주의 시대로 회귀한 것 같다. 러시아의 정통한 한 소식통이 5일 러시아 지역 당국의 탈북민 관련 협조 공문을 BOE에 공유하며 한 말입니다. 이 협조 공문은 러시아 하버롭스크 경찰국이 러시아 내 유엔 난민기구 UNHCR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낸 것으로 지난 8일 실종돼 수배령이 내려진 북한 유학생 김태성 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OE가 단독 입수한 이 공문을 보면 경찰은 올해 26살의 북한 유학생 김 씨에 대해 러시아 형법 105조에 따라 살인 등 심각한 범죄가 저질러졌을 수 있다며 그가 변호사에게 접근했는지 또는 주위에서 그를 돕는 단체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유학생이 무슨 살인과 연관이 있겠냐면서 그를 체포하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허위로 만든 혐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이 북한 유학생을 계속 추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2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5일 BOA에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가 살인 피해자일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속임수로 보이며 이는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내 복수의 소식통은 이날 BOA에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파견 또는 유학 중 탈출한 북한인들에 대한 러시아 경찰의 단속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다수 파견된 러시아 동부의 한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특히 올해 초부터 북한인 탈출자 관련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북한인이 튀어나와 숨어있는 경우 러시아 경찰은 다 알면서도 또 위에서 공문을 받아도 불쌍하다며 잡지 않았지만 지금은 튀어나오면 무조건 잡아서 넘겨준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이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장기간 러시아에 체류하며 탈북을 고민하던 여러 파견 노동자들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라 전면 금지됐지만 러시아엔 여전히 많은 북한 노동자가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미국 정부는 지적해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러시아 편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2022년에 북한인에게 4,723건의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년인 2021년에 발급한 4,093건과 비교해 630건이 더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을 돕는 단체들과 러시아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북한인들은 최근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 여러 명의 탈출을 지원했던 민간단체 무궁화구조대 허강일 씨는 러시아가 중국을 닮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는 뭐 중국처럼 돼가요. 그래서 러시아도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탈출만 하면 전국 수비령이 때려져요. 이제는 러시아가. 탈출하면 바로 수비령 사진 올리더라고요. 전에 그 러시아 모자처럼.
실제로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지난 6월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탈출한 북한인 엄마와 아들에 대해 공개 수사를 촉구하는 명령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이후 이들은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북한 측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신은 또 모스크바에서 유엔 난민기구에 망명 신청을 한 뒤 대기 중이던 탈북민 두 명이 북한 유학생이 실종된 직후인 지난 7월 말에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 북한 측에 인도됐다면서 이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파견 중 탈출한 뒤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BOA에 과거와 다른 상황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입국한 한동호 씨는 탈출한 러시아 내 파견 노동자에게 살인 혐의 등을 씌워 체포하는 건 대개 2000년 이전에 있었던 관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가서 안 들어온 놈들 잡을 때는 이제 꼭 저 살인자를 이제 서류를 만들거든요. 그다음 뭐 좀 이거는 무조건 붙들어 내가야 된다 하면 무슨 엉뚱한 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경찰에다 넣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무조건 체포하죠, 그 사람은. 근데 지금 딱 그게 돌아왔네요.
지난 2016년 역시 러시아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미국 서부에 정착한 김국철 씨는 러시아 내 거주지에서 모스크바까지 먼 거리를 세 번 오가면서 큰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며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 때는 뭐 아무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러시아시 노버시드리스크라는 도시 하라는데 거기서 모스크바로 인터벌라 최근인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말해서 뭐 그런 거 하나도 못 느꼈어요. 정말 너무 심해진 거죠.
러시아 출신 탈북 난민들은 또 과거엔 러시아 경찰에 체포돼도 뇌물을 조금 주면 다 풀려났다면서 최근의 움직임은 과거와 분명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탈북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러시아 내 탈북민들은 중국과 달리 현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모스크바 주재 유엔 난민기구와 한국대사관을 통해 올해 초까지 한국에 꾸준히 입국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과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는 앞서 VOA에 이는 러시아 당국과 한국, 유엔의 3자 조율 속에 조용히 이뤄지는 것이라 확인하거나 공개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BOA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적어도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러시아 내 탈북민 2, 30명이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국 내 탈북민들의 입국이 사실상 중단돼 입국 규모가 대폭 줄었을 때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대부분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로 2021년과 22년 각각 입국한 남성 40명과 35명 중 대부분이 러시아 출신들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올 상반기에 러시아 내 탈북민 5명 정도가 한국에 갔지만 하반기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러 밀착으로 한국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제3국으로 탈출해 한국행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BOA의 취재 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이후 러시아에서 제3국을 경유해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이 최소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현재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상황은 악화하는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난민 강제 북송과 비슷한 상황이 러시아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am very afraid that we'll face a situation similar to what has been happening in China for decades,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스칼렛 총장은 최근에 북러 밀착을 볼 때 러시아에서 또는 러시아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탈북민들의 이동이 언젠가는 중단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탈북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33년 9월 7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부인 앤 불린 왕비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6명의 왕후를 두면서 궁정 암투와 후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생모이자 헨리 8세의 왕후였던 앤 불린은 엘리자베스가 두 살 때 간통죄로 사용됩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25살에 왕위에 올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독신으로 살며 44년간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처녀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할 당시 영국은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 등 종교 갈등과 경제 불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신은 한 분이라며 구교와 신교 간 종교 통일을 이룩합니다. 또 유럽을 주름잡고 있던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 스페인을 무찌르고 영국을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단호한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1년 9월 7일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서 제1회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개최됩니다. 이틀에 걸쳐 열린 이 행사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관광객을 오랫동안 붙잡아들 목적으로 고안된 행사였습니다. 제1회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가 열리기 1년 전인 1920년 9월 25일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 사업가가 비슷한 행사를 개최해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에 착안해 시작된 것입니다. 1921년 9월 7일 열린 미인 선발대회는 50%의 관중들의 환호와 50%의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반영됐습니다. 이날 대회 출전한 후보들은 해변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또한 후보들의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8명의 여성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영예의 1위는 워싱턴 DC의 대표로 출전한 고등학생 마거릿 고어양이 차지했습니다. 키 155cm, 몸무게 49kg의 체형을 가진 미스 아메리카 고어양의 탄생은 이제 얼굴만이 아니라 몸매까지 미인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했습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하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